야가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해석의 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문학으로 된 그런 형태의 기록이기 때문에 시의 형태라고 또 내용이라는 것은 신문 기사와는 아주 다른 내용이죠. 시를 신문 기사 해석하듯이 그렇게 해석하면 오류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해석의 늪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는 시로 이해를 해야 되고 소설은 소설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신문 기사는 신문 기사로 이해를 해야 옳은 것이죠. 특히 아가는 시 가운데서도 굉장히 난해한 여러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이 있는데 우화적인 해석도 있고 사실적인 해석도 있고 또 모형론 입각한 해석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새벽 시간에는 주로 우리가 모형론에 입각한 내용으로 그렇게 시 야가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모형론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라고 하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사건이 있었고 그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대화로만 두지 않으시고 이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모형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2장 말씀, 특히 2장 1절 말씀은 그 앞에 1장 내용의 끝에 붙어 있는 말씀인데 이 분류를 할때 1장 끝에 붙어야 될 말씀, 2장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어서 조금 어색합니다만 어쨌든 1장 17절에서 이어지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야 옳습니다. 그래서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그런 고백이죠.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에게 칭찬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아름다움을 칭송했죠.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아름답다 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칭찬하는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하는 말이 오늘 1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순하여 골짜기의 백화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상식으로 보면 이 샤론의 수순하여 골짜기의 백화파라는 말이 아주 진귀한 그런 표현처럼 보이고 아주 고결한 꽃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문자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해변에 있는 한 평야의 이름입니다. 또그 샤론은 그야말로 어느 화원에서 아름답게 장미를 키워내고 꽃을 키우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야생 들꽃이 피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이 여인에게 정말 아름답고 아름답다라고 극칭찬을 하는데 자기는 대답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 피어 있는 야생화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한껏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칭찬은 아주 극칭찬으로 그를 높여서 말하는데 자기는 아닙니다. 저는 광야에 피어 있는 한떨기 들국화와 같고 저는 야생화와 같은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지 않고 항상 자기를 낮추어서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헌신해도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무엇이 다 가품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그 주머니에 송곳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송곳이 밖으로 날카로운 끝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 사람을 해칠 수가 있고 감출 수가 없는데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그 교만한 생각이 말로나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욕심을 가진 것도 그렇습니다. 욕심이 없는 척하고 위장할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욕심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끼칠 때가 있는 것처럼 겸손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도 품고 살면 내가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의 말과 행동에서 겸손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 겸손함의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의 고백에서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광야에 피어 있는 들꽃 같은 여자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얼마나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살아가는 것이 겸비한 것이 미덕인지를 깊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은 그런 고백에 대해서 솔로몬이 다시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들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백합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에게 유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은 이 백합화가 가시나무 속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무척 아름다운 꽃이고 향기도 진하고 좋은 꽃인데 그 꽃이 이 가시나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피어 있는 이 들판이라고 하는 곳은 때때로 해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흔들릴 때마다 가시에 찢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시에 찢기면서 찢긴 틈 사이로 꽃의 향기가 더 멀리멀리 바람을 타고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전통적으로 성도와 교회가 당했던 환난과 박해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읽혀지고 애송되어 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 당할 때가 많고 비바람에 상하고 가시에 찢기듯이 그렇게 고통 당할 때가 많지만 그렇게 가시에 찢기고 비바람에 상하면서 향기는 더욱 멀리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덕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증거되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가시도 있고 비바람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복음의 능력이 더 멀리 멀리 퍼져나가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이 가시 속에 있는 백합화와 같다는 말씀의 의미를 오늘 아침 깊이 마음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7절까지는 다시 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그런 여성이 남성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는 말은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는 이야기이죠.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했을 때그 높이에 있어서나 아름다움에 있어서나 그 열매의 유용함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수풀 속에 있는 잡초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독보적인 유일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수풀 속에 있는 사과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향해서 그대는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와 같다라고 그를 또 칭찬하고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고 있는 신앙인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그대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다라고 그 든든함과 그 독보적임과 그 유익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음을 늘 깨닫고 세상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독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랑할 수 있으려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옳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위엄이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학문의 깊이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진 재물의 그 소유의 양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큰 자랑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본 우리 주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은 분이어서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그 무엇을 주고 바꿀 수도 없는 분이고 그 무엇을 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학문으로 대체될 수 없고 물질로 대체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떤 것으로 바꾸어서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일하고 독보적인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보적인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서 베푸신 사절에 보신 그가 나를 잔칫집으로 인도하신다 했고 6절에서는 그가 나를 품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품으셔서 환난 가운데 평안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에 대한 이 솔로몬의 고백이 가시 속의 백합화 같다고 했으니까 삶이 평탄치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는데 그런 어려움 많은 인생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6절 말씀에 아름답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또 그가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 술라미 여인의 독백입니다. 혼자 하는 독백인데 자기에게 찾아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권하는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예찬하는 그런 독백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홀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곳저곳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 삶의 여정이 험하기도 한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당하시는 고통의 자리에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주와 더불어 같이 걸어가는 인생길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오늘 하루가 꼭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안전한 평화를 허락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새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에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귀한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